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 까라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시죠. 서로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셨는지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네. 네. 그럼 오늘 조 두루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저희들에게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네.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같이 제가 지금 시나가와에서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였는데 그 잠시 모습 사진 몇 개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여서 최근 몇 개월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나가와 역에서 한 2-3분 거리에 있는 회의실을 렌탈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마다 저희들이 5시간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한 두 달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최근 출석을 보니까 한 어른들이 55명에서 어린이들이 한 15명, 아기들 다 합쳐서 15명에서 한 70명 정도 교회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진 볼까요? 뭐 이런 비슷한 예배고요. 그리고 예배 공간 옆에 저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들이랑 뭐 부모님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TV를 연결을 한 게 지금 한 3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TV를 연결해가지고 좀 부모님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고요. 최근 들어서 저 방이 70제곱미터인 방이거든요. 예배실 자체가. 그래서 뭐 인원이 많이 들어가 봤자 뭐 60명, 65명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장소를 저희들이 준비하자라는 지금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심시간 때는 저희들이 그리고 그 전에 세례받는 한국 가족이 한 달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요. 아버지와 딸 두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때 이런 다음 사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점심을 매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굴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교인들 얼굴 조금 나온 사진들 몇 개 소그룹이라던가 저희 모임들을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여성들이 한 달에 3번씩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Moms in Prayer라고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주로 기도하는 모임인데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때는 누가 2주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출산 응원한다면서 같이 그때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응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외국에 보낸다고 했을 때 같이 포장한 교인들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개척교회가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나가와에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요. 지난주에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제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감각으로는 한 15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이 나와. 15년. 너무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3년 안에 한 20년 안에 있을 만한 힘든 일들이 3년에 컴팩트 해서 다 모든 것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개척을 계획하고 시작한 게 한 지금부터 5-6년 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되돌아보면은 참 힘들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너무 힘들었던 게 많았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 개척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개척하겠다고 5년 반 전에 선언을 하고 이제 신나가와에 이사 가서 개척을 준비하자라고 했는데 솔직히 뭐 일을 그만두고 집중하자 그랬기 때문에 수입이 완전히 없었거든요.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월 아기는 태어났지요. 이제 준비를 한다는데 굉장히 많이 불안한 가운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그 이후에 4개월 정도는 월 5만엔 수입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6개월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는 엄청 불안한 가운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3년 전에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개척 멤버 모은다고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우리는 할 거야. 그래서 개척 멤버들 다 1년 준비해놓고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는데 다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황이 생겼다고 너무 멀어서 못 온다. 뭐 신나가와 추워서 못 온다. 왜 추운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온대요. 그래서 시작하자 보니까 아내와 저랑 매주 나오겠다는 한 두세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문자들이 뭐 네다섯 명도 있어서 10명 정도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주엔 또 누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 좀 보내주세요라고 엄청 불안한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이 힘들 때에는 이런 기도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매주 같이 외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너무 안 변해요. 이 사람들 좀 변하게 해줘요. 흔들어 놓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로 나오는데 15명을 놓고 막 엄청 직구 직설적인 설교를 제가 매주 했거든요. 근데 늘 매주 같이 3, 4명은 늘 졸고 있어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갑자기 사람들이 늘기 시작해서 또 3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차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참 신기한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다 안 되고 있어. 아, 다 이거 1년 있으면 접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가벼워졌어요.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갑시다.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저희가 최근 보고 있는 히비노 미코토바 매일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제가 지금 간증한 것과 같이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잡히고 뭐 재판받고 이런 장면들이 계속 이어져요. 우리는 그냥 뭐 이거 읽으면서 그냥 뭐 그랬나 보다 사도 바울 그냥 좀 힘들겠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예루살렘 와서 유대인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요 신앙인들 말하자면 유대인들 중에 개종된 사람들 크리스찬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얻어맞기도 하고요 재판에 끌려다니고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하면 한계를 이미 뛰어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24장 내용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로마에서 온 총독 펠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야기가 24장에 쭉 나와요. 재판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한 23, 24장부터 계속해서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재판을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옆에서 지켜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정에 나가서 누가 나의 죄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의 약점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나의 인격을.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면은 나의 인생은 끝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그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꺾여지는 인생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는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꺾여집니다. 계속. 근데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뭐가 신기하냐면은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찢겨질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너 잡혀 있지. 그래 오게이 갇힐 거야. 재판이 계속 이어질 거야. 다 비극인데 이렇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바울이 잡히면은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늘 하던 얘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세요? 공회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간증을 나눠요. 늘 제가 다메섹을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구세주이십니다. 그것을 늘 똑같은 간증을 늘 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오히려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그리고 귀족들 앞에 나와서 간증할 기회가 생깁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생 꺾였구나. 완전히 지금 구다리 작가. 이제부터 올라가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입니다. 이게. 바울이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가 더욱더 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로 말미암아 복음이 로마에서도 선포되리라.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끝나기 전에 28장 2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게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 아직 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자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대요.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죄인으로 끌려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덕분에 무료로 갔죠. 로마까지 갔죠. 그리고 로마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부흥 집회를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주석을 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는 일시 중단이 된 것도 아니고 끝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끝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통로를 통하여 지금 그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을 가장 핵심 부분 중심을 향해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지금 방향 좀 잘못 틀어진 거 아니야?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에요. 24장 내용을 보면 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재판이 연기가 됩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하던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벨릭스 총독이에요. 벨릭스 총독. 이 유다를 지배하러 왔던 로마에서부터 파견된 사람이죠. 벨릭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총독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말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습니다. 그 16년 뒤에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의 재판을 듣더니 연기를 시키거든요. 일단 다음 기회에 또 들어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 그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더 포인트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두 가지를 볼 건데요. 이 벨릭스의 이 성향을 보면은 21세기에 사는 저희들 뭐 신앙인들도 포함해서 굉장히 비슷한 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용하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영적 보류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이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영적 보류와 두 번째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거기 차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보류. 22절부터 다시 볼게요. 22절을 보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도는 기독교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기독교에 관해서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벨릭스가 유다야에 온 것은 52년 AD라고 알려져 있어요. 52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한 20년 뒤 이야기죠. 근데 이때 이미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차차 알려지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이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벨릭스가 두 번째 결혼을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상대가 두루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실라인데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늘 유대교의 성경에 대해서 들었겠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랑 유대교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두루실라라는 유대인 아내가 누구냐면은 헤롯 왕, 예수 그리스도를 베르살렘에 있을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손녀딸입니다. 두루실라가. 이런 관계에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벨릭스는 굉장히 그 종교에 대해서 지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바울의 재판을 연기시킵니다. 연기시키고 23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합니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의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리고 24절에 이어집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내와 함께 재판을 연기하고 나서 다시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나누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가 왔는데 개인적으로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한테는 굉장히 나를 석방시켜 주소서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나 로마 시민이고 범죄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나오냐면은 대신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의 도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으면서도 머리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지 보여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 석방, 그 석방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전도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여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나오는 먼저 의가 등장하는데요. 의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righteous, 일본말로는 기, 세익이라고도 나오는데 기죠, 기.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로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 절제인데 특별히 여기서 나오는 절제라는 이 단어는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self-control, 절제. 근데 이것이 왜 이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느냐, 화제가 됐느냐. 벨릭스와 두루실라 부부인데요. 역사를 보면은 둘 다 이혼 경험이 있는 재혼. 한 결혼입니다. 이게 한 번씩 이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역사 요세푸스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이 두루실라라는 아내는 이 당시에 한 19살밖에 안 된 굉장히 젊은 티네이저 아내예요. 굉장히 젊었던. 근데 두루실라가 17살 때 원래는 딴 귀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거의 꼬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두루실라를 꼬셔와가지고 두 번째 결혼을 시킨 거예요. 19살, 뭐 18살, 19살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바울한테 벨릭스가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간음을 범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답했게요? 여기서 보면은 이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간음을 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심판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와요. 두려워하였다.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반응도 괜찮아요. 흐름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남은 거는 이제 벨릭스에게 있어서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고 의가 무엇인가 절제가 무엇인가 심판이 무엇인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오기 전에 벨릭스의 말을 들어보세요. 벨릭스가 하는 말이 시방은 가라 내가 시방은 이거 집에 가라라는 뜻이죠. 집에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갑자기 지금 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 보고 집에 가래요. 아니 지금 흐름 좋은데 아주 좋은데 생각해보세요. 성경 박사인 사도 바울한테 1대1로 개인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회개까지 하고 구원 받으면은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흐름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 집에 가라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보류라고 말합니다. 영적 보류.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spiritual postponement. 영적 보류한다는 거. 하나님 일단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볼일 보고 다시 올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적용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대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누구를 교회에 초대하면은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교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은 응 오치츠 있다라 갈게 좀 진정되면 갈게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진정 안 돼서 오는 게 더 좋은데 교회 올 테네 그래야지 좀 더 마음이 열릴 텐데 아니 진정되면 갈게 진정되면 이거 바꾸어서 말하면은 내가 가기 편할 때 일본말 즈고노 이토끼 갈게 즈고노 이토끼 벨릭스가 바로 그겁니다. 벨릭스 보면은 내가 틈이 있을 때 다시 부를게 여기 좀 스톱하자 여기서 기다리자 더 파고들어서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 부탁을 하잖아요. 봉사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아니요. 최근은 요즘은 너무 좀 바빠서 분주해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애도 아직 어리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하실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다음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죠. 결국은 하나님 나 바빠요.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다음에 제가 찾아갈게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기다려서 이것을 영적 보류라고 이야기해요. 영적 보류. 여러분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의 답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되면은 언젠가 올게요. 조금 더 자유롭게 살다가 아직 절제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좀 자유롭게 살다가 회개할 준비가 되면 그때 좀 생각해 볼게요. 이런 답이 나옵니다. 영적 보류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나를 따라와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 쫓겠나이나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영적 보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를게요. 근데 기다리세요. 내가 볼일 보고 가겠습니다. 내 타이밍에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2년 전에 저희 교회 부산에서 단기 선교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20대 거의 20, 30대 사람들이 왔었는데 마지막 날에 20대 이제 젊은 자매가 자기는 일본 선교의 마인드가 있다고 비전이 있다 그런 간증을 나눠줬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는데 가기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 못하면 일본 선교 올게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혼 못하면 일본 선교 올게요. 그걸 듣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한국에서 결혼 못하는데 왜 우리가 너를 여기서 받아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뭐 결혼 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선교 비전이 있으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오면 됩니다. 근데 결혼 못하면 올게요. 어떤 마음 자세냐면은, 바꿔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나의 삶이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바쳐볼게요. 선교는 그때 해볼게요. 영적 보류입니다. 내용이 달라도 굉장히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뭐 귀찮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좀 쉬게 되죠.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 교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중에 올게요가 아니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I need you now.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외치는 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날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 이름을 부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에도 타이밍이 있다. 헌신에도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전해주시는 마음을 주실 때 계속해서 보류하지 말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지 말고 응답하여라.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보류하고 있는 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지가이 그러면서 나중에 할게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은 벨릭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은 오늘 성경에도 2년 뒤에 로마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년 뒤에 벨릭스는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2년 뒤에 로마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 벨릭스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구원의 기회를 놓친 사람입니다. 이 벨릭스가 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스톱을 걸었을까? 왜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왜 회개까지 가지 못했을까?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한 가지 보자면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회개까지 가지 못합니다. 26절 계속해서 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두 번째.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굉장히 이 잡힌 바울을 가지고 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친구들이 방문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꽤 알려진 교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 뇌물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울을 만났대요.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태를 지내서 이 2년이 지난답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그 구치소 거기에다 그냥 놔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후임자가 찾아오면은 이 총독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가 그 일을 맡기 전에 자기의 일은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무죄이고 죄가 없다라고 느끼면은 그 사람을 석방시키면 됩니다. 일단 이 일을 해결해주고 다음 사람이 후임이 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후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일을 못해요. 왜 못하냐? 유대인들의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진리를 행하지 못해요. 왜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평가,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뭐 초대교회랑 비교하면 많이 작은 교회인데 그 안에서도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피드백,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뭐 이렇게 좀 소문을 통해서 우화사를 통해 가지고 제 귀에 들려오잖아요. 굉장히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저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에게는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에게는 비난 듣는 게 굉장히 제 약점이에요. 비난 들으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익숙해졌어요.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설교 동영상도 유튜브에 올리고 많이 동영상을 올리는데 거의 대부분이 좋은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거의 뭐 크리스찬들이 보는 거니까요. 좋은 댓글을 붙는데 가끔가다 이상한 댓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몇 주 전에도 넌 누구야? 뭐 이러면서 붙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댓글을. 그리고 너 사이비 종교 아니야? 뭐 이런 거를 붙여요. 그러면 제가 야, 너 어디야? 나와? 뭐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은 그거의 노예가 되시는 거 아십니까? 그 평가에 노예가 돼요. 목사인 경우는 설교를 매주 같이 하는데 그런 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은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요.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던지면은 또 이상한 소리 평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벨릭스를 보면은 그러한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못합니다.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지 못해요. 일본의 대선배 목사님 중에 오쿠야마 미노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자신의 설교 내용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민족 같다. 이렇게 자기가 본 바는 진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런 민족 같다. 근데 일본인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통적으로 일본인들은 자기네들의 화목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민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진리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 중에 사토 아키오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평론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런 예를 써요. 실제로 이게 하얀색이라고 합시다. 이게 하얀색인데 진리는 하얀색인데 일본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검정색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보고 이거 하얀색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모든 사람 앞에서는 아니 잘 보니까 또 검은색이 같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본 사회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진리보다 분위기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진리는 너를 자유케 할 거야. 이거 일본에서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지 않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영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증상이 일어나요. 어떤 거냐?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성경 공부를 일본 분들과 굉장히 많이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답이 오냐면은 기독교가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이신 것 같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좀 더 생각해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생각해볼게요. 제 입장에서는 뭘 더 생각하세요? 지금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는 뭘 더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에서는 진리라고 자기가 생각을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은 다 망설이는 겁니다. 진리라고 생각해도 망설여요. 가족이 어떻게 생각할지 일단 생각해봐야 돼요. 친구가 뭐라고 할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향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근본적인 문제. 큰 우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우상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안에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 나도 한 명의 일본인으로서, 한 명의 가족으로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욕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결단을 못해요. 예수님께 더 헌신하고 싶은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안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 육상선수 이야기를 하는데 육상선수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고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육상선수의. 근데 한 올림픽 육상선수 이 올림픽 100m 결승을 뛰는 선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선수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대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아버지와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는데 또 그 어느새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1등급의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100m 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스타트선에 딱 서서 스타팅 블록에 발을 얹었는데 이제 출발은 총소리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머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 이거 아버지 보고 있을까? 지금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아마 이 레이스를 결승전을 보고 있을 텐데 아니 아버지는 보고 있을까 이걸? 이 생각하는 틈에 약간 느려졌대요. 스타트하는데 느려졌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잡아서 2등인가 3등 메달을 땄다라는 게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에 라비 자카리아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인생에서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보진 않을까. 나 괜찮은 인간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람 안에는 이런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봤으면 좋겠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막고 있는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이 아이덴티티의 문제예요. 내가 신앙을 가져도 사람들이 나를 한 가치 있는 인간으로 봐줄까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봐줄까 계속해서. 벨릭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보다도 진리를 택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평가, 인정을 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석방하지 못해요. 진리를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인정에게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진리를 해서 갈 수 있는데 사람들 평가 때문에 갈 수가 없어. 결단을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진 않습니까? 교회 사람들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보니까 못하고 있어.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평가 인정에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결론을 내어볼게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5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의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의라는 뜻은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치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24절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을 이 의라는 단어 하나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의롭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겉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의 완벽한 그 평가가 그 완벽한 실적이 당신의 것이 된 것이다.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 바로 당신이 한 것이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인정받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인정받기 위해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받고 이지매를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외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남는 의로운 평가를 받기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더럽혀지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는 자가 되셨다라고 말해요.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명예를 너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나의 부모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인정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만약 벨릭스가 이 복음 메시지를 알았더라면은 영적 보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이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펠릭스가 이 복음 메시지를 알았었더라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정받는 거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면은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몇십 년 여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오늘 그 영원한 영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